자, 오늘부터 또 새 책입니다. 히브리서죠. 2세기까지는 이 책 이름이 원래 히브리서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로 이렇게 명칭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정경화되면서 책 이름이 히브리서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책은 대상이 거의 분명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난제가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학자들도 찾질 못합니다. 가장 많은 이론이 바울이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화법이 좀 애매하고 바울 화법이 아닌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2장 3절을 볼까요?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들은 걸 확증한다고 간접 화법을 썼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바울의 화법은 아닌 것이, 바울은 자기가 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이건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1인칭 화법을 써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걸로 봐서 저자는 누구에게 들은 복음을 확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아니에요. 그런데 곳곳에 보면 또 바울의 흔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디모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해서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가 가장 이 서신의 난제인데,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확고한 정의를 하나 내렸습니다. 저도 그분의 정의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주님만 아신다. 예, 이게 답입니다. 주님만 아신다. 저자가 누가 썼느냐가 중요했다면 저자를 성령께서 기록자를 통해 밝혔겠죠. 자, 근데 또 하나 이 서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런 좀 개요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서신서 형식이냐, 편지 형식이냐, 아니면 설교문이냐, 이것도 또 지금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서신서 형식이라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색하죠. 문안 인사도 빠지고. 그렇죠? 일반 다른 서신서하고는 전혀 다른 폼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바로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결코 서신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설교문 형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13장 보시면 2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사본에는 아멘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지막 부분은 서신 형식으로 끝을 내요. 그렇죠? 예. 편지 형식으로 마지막 부분은 끝을 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문이냐 서신서냐를 정의하기엔 어려워서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설교 형식을 띈 서신서. 그러니까 좀 의미를 좀 섞어서 정의를 내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아둘 만한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진짜 오늘 새벽에 첫 시간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좀 듣고 내일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책들을 꾸준히 따라가면 아주 유익한, 또 어쩌면 현대 성도들이 또 현대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이 히브리서보다 더 적실한 대답과 또 길은 없다라는 사실 앞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서신서를 좀 보면서 하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자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 보니까 이 글을 처음 받아 읽을 독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저자와 독자 간에 기본적인 어떤 관계 설정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 다음 절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야, 여기도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독자들과 이 글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는 저자 사이에는 기본적인 무슨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가 하면 목양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더욱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음 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다음 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우선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아,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군가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저자와 이 서신을 처음 받아 읽어야 될 독자 사이에 기본적인 목양 관계가 이미 경험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붓을 들 때는 지금 그 독자들, 그 당시 이 글을 받아 읽어야 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어요.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먼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알고 있던 복음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들의 내면적인 약함 때문에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던 거예요. 또 그걸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자가 되었으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독자들에게 첫 번째 독자들에게 지적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아, 첫 번째는 독자들과 저자 사이에는 기본적인 목양 관계가 있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하고 했던 목양 관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는 가장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단어,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도 별명을 갖고 있는 책이죠? 신약의 레위기. 신약의 레위기서이다라고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 책은 구약의 성경을 굉장히 이 천사라는 주제도 사실은 구약적 배경이거든요. 또 우리의 더 큰 제사장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겠지만은 제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누구누구를 보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 세상 말로 뻑 간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은혜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섰어요. 아, 너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있어요. 우리 그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뭘로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동격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이분들 같은 선지자구나. 동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무슨 음성을 들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위로부터 확증을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적 권위로서의 확증은 어떤 간격을 제거하는 걸까요? 차짓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오해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고백 끝에 위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또 한 번 있었죠?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같은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오늘 히브리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왜 제사장들이 등장을 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전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라면 더 나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비교치로도 설명이 안 되지만 굳이 인간의 표현과 언어를 빌려서 비교하자면 그런 구약의 역대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또 죽고 다시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또 죽고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섬겨야 되고 이런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제사장 누구를 지향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가 흔들리는 당시 독자들에게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독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가 유대 땅의 본토에 사는 정통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인들은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사연과 시대적 정황에 맞물려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국을 떠나 살아야 됐던,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생산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혼혈인도 자연히 있었을 게고 그걸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서신서는 그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서신서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인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정통 히브리인들, 두 번째는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 흩어진 히브리인들,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느 치하에서 세월을 감당해야 돼요? 로마 제국과 또 정통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 세월을 감당해야 되는 개종된 히브리인들이에요. 삶이 힘들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당시 이때는 AD 49년도에 글라우디오 황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황제 이름인데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극렬한 환란이 절정에 달한 것이 그 이후에 AD 60년대경에 네로 황제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중적인 고단한 삶의 핍박이 있었어요. 첫째는 정통 유대인들 본토에서 이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다. 돌아와라 유대교로. 이런 압박과 협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정권 밑에서 그들은 아침마다 인사를 할 때는 뭘로 인사를 하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소위 당시 길드라고 말했던 그 상권으로 형성된 조합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나 크레딧카드 같은 걸 발급할 수가 없어요.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대출도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은 여타 시민들과 같은 생활이 있는데 핍박은 점점 거세지죠. 지쳐가는 거예요. 피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신앙의 위기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장님들이나 또 우리 목자들 또 교회 리더십들은 특별히 이번 새로 시작된 히브리서를 꼼꼼하게 큐티를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현대 목원들, 진원들에게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 세 달은 히브리서에 착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 세 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합리화 또 영적인 나태 또 지침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세 달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어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또 세 달 한 달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된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담력을 얻게 하시고